예, 오늘은 부활주일을 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부활과 연결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의, 좀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요절인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었다. 이 내 주님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우리 죄 때문에 지고 가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의롭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저 짧은 구절에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아요. 죄는 용서받는데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예요. 죄는 용서받아요. 그 죄는 용서받지만 어떻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무엇까지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부활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요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원수의 모든 공격을 깨뜨리고 무장해제하고 그의 열쇠를 빼앗고, 죽음의 열쇠를 빼앗고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그 일의 과정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했습니다. 속량으로. 좀 말이 어렵잖아요. 속량은 뭔가 하면 값을 치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 값을 치러서 이렇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했다 이랬습니다. 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걸 정리하시고 그 지옥에 들어가서 다 승리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의롭다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려고 저렇게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자격들은 뭐라고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가 뭔지를 좀 정의해야 되겠지요. 의. 자,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 또 열등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입니다. 이걸 의라 그럽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구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잘 못 나갔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선까지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땅이 흔들리고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못 오게 합니까?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죄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뭐로 나갑니까?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의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를 입었잖아요. 그 의를 입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연약함과 어떤 행동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생각의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죄책감이나 정죄함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느 때 어떤 상태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 사람들을 보면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그냥 늘 문 앞에만 있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의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든지 많은 업적을 쌓았다든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의를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게. 다만 뭐라고? 믿음으로만 나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대신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뭔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교회 나올 때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저 뒤편에 이렇게 유혹으로 끌려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요. 기도도 못하고 뭐 몇 달을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런 사람은요, 또 교회 헌신도 못하고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아, 이 인간아, 너 그런 너를 하나님 받아주겠어?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고 해요. 무엇에 근거하면? 행위에 근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위를 일절 하나님의 의에 연결을 안 시켜요. 행위를.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이 부족하고 좀 행실이 좀 뭐 했더라도 뭐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야 여러분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 수련하고 변화되려 했으면 벌써 많이 변화됐죠.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스스로 행동으로 안 되니까 내가 제시한 길이 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이 너 대신 다 정리됐어.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와.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생명을 부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뭐라고요? 행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감탄 못 시켜요.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성자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내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난 믿을란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게 아주 철칙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죄감이라든지 뭐 부족한 것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양심에 올라온다든지 사단의 공격 같은 거 오면 단호하게 뭐라고요? 아니야. 믿음만 해. 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보면 우리가 스스로 고쳐서 하나님께 가려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속의 근성이 또 우리의 육체 이런 근성이 아직 심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사단이 심어놓은 이 모든 속성들이요, 작동이 돼요. 우리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근본이 죄 가운데 있다고요. 죄와 밀접해요. 그냥 좋은 게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요? 죄 쪽으로 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긍하죠?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내 행위는 어떻다고요? 내 행위는, 나에서부터 나온 행위들은 어떻다고요? 항상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는,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죄감이나 모든 무슨 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생각들, 낙심시키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이거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저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게 있으면 뭐예요? 믿었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 그거는요, 수고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것과 이것 중에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무슨 수고 있겠습니까? 이거 선택하든지 이거 선택하든지 그거는 우리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선택한 거라는 거지. 믿기로 작정을 한 거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단 거지. 자,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자꾸. 자, 로마서 6장 4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원래는 새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떻다고요? 죽음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건강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죽음의 모든 사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입고 승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이 죽음으로 가득 찬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요, 나 예수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담의 후예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죽음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게 하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보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신 이런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렇게 하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의롭다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의미가 원어상으로는 무죄로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죄가 됐다. 의롭다고 선언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네, 죄 없다 쳐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그 죄인이야.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 죄인으로 인정 안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죄와 전혀 상관없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원어상으로.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진리에 많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줬어, 쳐줬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수두룩해요. 그냥 자기가 늘 죄인인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냥 죄 안 진 걸로 내 쳐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 새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도 없던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죄 지었지요? 그거요. 새 사람 되면서 다 정리된 거예요. 이게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올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죄 짓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죄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반론으로.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그 보지도 않아요. 보지 않고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요. 지금. 그렇다고 죄 막지라는 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그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동시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옛사람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이게 믿어져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은 죄가 없다고 해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고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는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옛날 생명은 없어졌어요. 우리는 자꾸 옛날 생명과 자꾸 연결시켜요.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죽었다고? 안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뭐예요? 영의 영역에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혼과 몸은 그대로 있지만 영의 영역에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요 작년에도요 잘못했어요. 그것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며칠 전에 또 잘못했거든.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시골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살기 힘드니까 예전에 이렇게 낙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녀를. 그게 늘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와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낙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가을 부흥회가 또 있어. 또 부흥회 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순간 다 정리하셨어요. 결백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보세요, 우리를. 좀 이상한데, 내가 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결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아시겠어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우리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 내 속에 양심이 올라오는 내용들, 또 사단이 정죄하는 거, 이 말은 그냥 철석같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어떤 뭐 이게 자꾸 뭔가 찔림이 온다든지 마음이 좀 눌린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힘이 없어. 의기소침해. 뭐 기대하는 것도 없는가 봐. 그냥 즐거움도 별로 없고 그냥 그래. 그거요. 많은 경우요. 저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의식 속에는 없는데요. 이 무의식 속에 그게 딱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면 자꾸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거듭날 때 아무런 과거가 없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가 없이. 아, 물론 우리가 한 일은 있지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어요. 과거 없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가 봐. 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붙들고요. 그게 진리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저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한 자인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순결하고 고귀한 자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의인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엮으려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존재인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게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그냥 아직도 조심해야지. 늘 가서 숙려기간을 갖고 늘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자격을 줬으면 네가 마음껏 뛰어놀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죽은 것을 믿으셔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죄인이 죽었다는 걸 모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 나 항상 죄지요. 나 항상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고요. 늘 낙심하고요. 의소침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요. 왜?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의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또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발을 내딜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지요. 정체성을 모르는데 내가 누구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존적인 문제예요. 내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면 죄 안 질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요. 의인이지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계속 그걸 붙들고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요. 몸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완성돼요. 아직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이나 또 몸의 영역은 아직 구속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생명 자체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이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값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강아지 생명이 있다. 여기 송아지 생명이 있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다 뭐예요? 다 부족해요. 근데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달라요.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자라면서 집을 지켜요.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밥 깔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다 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의인이 주어졌잖아요. 의인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잠시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존이 아니죠. 우리는 자라가면 승리해요.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 상태만 자꾸 보는 거예요. 현 상태로 내가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뭐 의인이야.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집을 지켜. 나는 꼼짝도 못하고 두려운데. 송아지는요. 내가 무슨 밭에가 일을 해. 내 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라가면 어떻다고요? 일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인인데 이 의인의 생명이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꿔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만 자라가지 않아서 문제지요. 그래서 자라가기 전까지 연약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신경 안 쓰세요.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지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래도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통하다 보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저한테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좀 알려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자꾸 신경 쓰면요. 계속 거기에 집착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단에만 공격을 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아 떠나가라. 계속 취급하다.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쌍방 다 피해를 봐요. 근데 여러분 자라나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처음에는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른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왜? 여러분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면 자동으로 마귀 이겨요. 마찬가지로 죄 짓지 않아야지 하기보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졌는지 그것을 자꾸 보면 여러분이 죄를 이겨요. 그렇게 되게 있어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방임이에요. 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전제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자라나면서 똥 싸지 말아야지 오줌 싸지 말아야지 안 돼요. 내가 자라나면 오줌 가리고 똥 가래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의인인 것을 계속 보면서 자라가면 의인에게 어떤 성품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거 점점 알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의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줬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올려서 승리하게 만들었어. 지옥의 권세도 다 밝게 만들었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셔. 이런 내용들을 점점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삶을 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인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라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진리의 말씀에는 능력이 뒤따르고 권세가 뒤따르기 때문에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냥 헛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진리를 그냥 곧이곧대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내가 이런 자야 라고 선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인식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 긍정적인 요소에 더 집중하고 달려가시라고요. 초점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까? 여기에 더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의인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야. 이게 점점점 인식이 되면요. 내 삶이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죄가 공존할 수 없는 강력한 의의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의롭게 했잖아요. 이 의롭게 한 이 의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다고요? 이거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점점 의에 대한 본성을 알면 알수록 어떻다고요? 죄를 전혀 죄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자체를 죄 덩어리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희생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 덩어리였잖아요. 그 우리의 생명 자체를 그분에게 넘겨주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넘겨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의가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다. 전혀 죄 짓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보게 만들어놨다고요. 그게 실제고요. 그냥 그렇게 대우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의가 됐다고요. 자,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완전 생명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부요한 사람, 복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부요가 넘쳐나고 복이 넘쳐나고 의가 넘쳐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덩어리. 그냥 존재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의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냥 의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냥 조금 부요하지 뭐 아니에요. 그냥 부요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냥 조금 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복 자체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예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시려고 그냥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 사다 보니까 아예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냥 엮여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의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행동 보지 마세요. 당분간 행동 보지 마세요. 오직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를 받았다. 여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의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의의 그 계시가 안 열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뭘 주셨습니까?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계속 성령께 물어야 되겠죠. 성령께 묻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보고 자꾸 그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이 거룩한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셨나. 이게 점점점 보여요. 믿어지고요. 힘이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의 의라니까 오늘부터 믿지 뭐.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의라는 것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 비춰달라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치에 뒀는지 그 정체감이 여러분이 그냥 이 속에서부터 세워져요. 그래야 그게 힘이 돼요. 머리로는 나 의인이야. 이 속은 뭐예요? 아니야. 나 아직도 죄인이야. 안 돼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의의가 비춰질 때 나는 정말 존재 자체가 의의야. 존재 자체가 나는 의의야. 그냥 의롭다 쳐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의의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의의는 하나님의 본성인데요. 완벽하고요. 어떤 불이나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의가.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됐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증오하고 마귀를 증오하는 이런 어떤 그 속성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예요. 우리가 이 의가 자라가면 어떻다고요? 정말 죄를 싫어해줘요. 마귀를 분노하고 싶어요. 마귀가 한 일 정말 멸망시키고 싶어요. 막 생겨요 이게. 이게 의의 속성이에요. 근데 죄 짓는 것에 자꾸 끌려가고 자꾸 재미있어지고 그럼 뭐예요? 아직 의가 의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본성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개의 본성이 있고요. 또 사자는 사자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자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참새처럼 짹짹짹 이러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사자에게 너는 참새야, 참새야 주입을 했어. 그러니까 이놈은 참새처럼 살아. 그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의 후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안 살아요. 살아라도 안 살아. 왜? 존재 자체가 다른데. 본성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엄청나다는 걸 알면요. 그 권세를 누리고 그 다스림을 누려요. 근데 그걸 모르면 참새처럼 사는 거지. 지렁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약에. 예. 그러니까 요즘도 어떻게 해요? 그 성경 읽어보니까 야, 이 말이 딱 나한테 어울리네. 야, 지렁이 같은 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통하는 얘기고요. 구약에는 생명이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사단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그냥 맹수같이 사단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용맹한 자입니다. 그런 이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발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구약의 말만 붙들고 이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 못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구약식이에요. 그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거듭날 때. 근데 이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요. 죽음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씨를 삶아 놓은 거 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 하고 심으면 어떻습니까? 삶아 놓은 거는 그냥 싹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썩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거는요, 싹 자라가지고 어떻습니까? 꽃을 피고 열매 맺고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열매를 맺어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 조의 생명이 죽음과 전혀 특성이 달라요. 생명이 달라요, 자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의의 본성, 이 조의 생명을 제대로 알면요, 그냥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힘을 얻어 달려가요. 승리합니다. 환경? 겁내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 없어요, 그거. 날마다 희망차고요. 비전이 보이고요.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눌려 살았습니까? 아니요. 늘 승리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본성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꽃도 본성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서 꽃을 피고 향기를 내잖아요. 다 생명 있는 존재마다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강력해요. 어떻게 잡초들은요,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막 가물어도요, 버텨요. 그리고 비 한 번 왔다 하면 막 자라. 아주 본성이 강력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생명, 조의 생명은요, 이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우리는 그 생명의 진가를 모르니까 그냥 어떤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의 이 주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 진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죄인을 계속 죄만 용서해주면 어떻습니까? 계속 죄를 짓죠. 왜?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성을 아예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본성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의의 생명에 이 생명이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도록만 하면 이제는 그 의의 본성의 열매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의의 본성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붙들어 놓고 내가 옛날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혼이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나는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난 자신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난 뭐 못해.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진리를 선포해. 그러면 믿기만 하면 그대로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돼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죄의 종로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본성을 바꿨더니 의의 본성은요, 의가 왕노릇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의가 왕노릇하는 생명이 와 있는데 왕노릇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하십니다. 예, 승리합니다. 그게 주님이 바꿔놓은 이유예요. 근데 바꿔놨는데도 계속 죄의 종노릇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의의가 왕로를 하는데 이거는 모르고 죄 안 져야 되는데 죄 안 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종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죄 짓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성과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존재네? 내가 이런 존재네? 그러면서 옛날 일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본성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은 앞에서는 뭐 괜찮다 그런 거, 뒤에서는 또 뭐 저렇게 얘기하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본성이 바뀌었다, 내가 의의 본성을 가졌다는 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데, 이 삶을 안 살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뭐라고요? 내 속의 본성은 의의 본성인데 계속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어. 내가 지금 뭐가 자꾸 넘어져. 그럼 뭐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의인은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요게 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 그건 비정상적이라고 해요. 왜? 내가 의인이라는 걸 자꾸 인식하게 되면,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죄 안 져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생각을 말씀으로 설득시켜야 돼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늘에서 도운 생명이야.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내가 이루는 생명이야. 내가 지금 자라가면 그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달라. 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존재야. 내 속에 이게 자라가면 그런 역사를 나타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려고 애를 쓰면 말씀으로 자꾸 선택하고 주장하면 여러분이 그 위치에 서요. 서게 돼 있습니다. 자,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본성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개발을 못해서 그냥 그런 거예요. 죄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여러분의 의의 본성을 점점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생명이 작동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게 돼 있어요. 같이 말 안 쓸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이게.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는 데 가서, 야, 나도 같이 깨줘. 이렇게 가지고 맨날 일은 안 하고 소꿉장난 합니까? 사금팔이 노트 합니까? 안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그거 다 지난번에 별 의미 없어. 어른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물론 애들 데리고 놀 때는 그 잠깐 그 임무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게 주된 임무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의로운 존재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거룩해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본분을 가진 대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죄는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동참할 수가 없죠. 내가 왜 사단을 협조합니까? 사단의 일에. 그게 점점 깨달아지면 그냥 여러분이 이겨냅니다. 중독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삶이 한꺼번에 달라질 수는 없어요. 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말은 진리를 자꾸 말해야 돼. 진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 선포하면서 생각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가 되는 길 어떻게 그럼 되냐? 첫 번째는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역에 취약점이 있다 합시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쓰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 영역에. 몸이 아픈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서 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난 믿어. 그 안 돼요. 그 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평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제시한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혹은 책을 통해서 찾아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진리를 찾아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머리에까지만 와 있잖아요. 그게 이해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그때 이게 생명이 역사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머리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중심으로 확고하게 이게 진리야. 이게 나의 것을 선택하겠어. 이게 생명이야 하고 붙들면서 자꾸 말하다 보면 여러분 중심에 그게 딱 심어져서 이제 자라나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해야 돼요. 거기 됐으면 그럼 나 이런 자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실제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잘 안 믿어져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제. 그분은. 목사님, 나 잘 안 되는데요? 뭐, 치유가 된다 그러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될 때까지,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있고, 하나님 말씀 생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거야. 이게 믿어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걸 자꾸 씹어 먹어야 돼요. 이 작업이 안 되면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만 하면 되나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할게요. 아니요. 몇만 번 얘기해도 될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번 얘기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이 핵심은요. 마음으로 믿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몇천 번 한다고 효과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하는 이유는 내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 가지고 계속 말만 해. 그거는요. 시간 낭비예요. 내가 그 말할 때 이 중심에서부터 받아들이려고 고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고백하는 거 자꾸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녁마다 했던 것은요. 그냥 이 첫 번째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를 먼저 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자꾸 설명한 거예요. 각자가 집에 가서요. 거기에 해당되는 영역을 자기가 고민 있으면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그냥 저녁에 와서 했으니 되겠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생명같이 붙들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믿어질 때까지. 자,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의인이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